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3주간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담아오셨나요? 우리 마음이 참 이상하지요? 광활한 우주가 담기기도 하는데 작은 컵 하나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저 멀리 땅끝까지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작은 불평 하나로 온 마음이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이 마음 그릇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걸 담아보시겠어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 마음이란 게 온 우주만큼 커지기도 하는데 전 아주 커다란 소망을 담으려고 합니다. 1월 26일 구지원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들국화의 세계로 가는 기차입니다. 지난 24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참석해 단기를 수여하고 대회를 앞둔 각오를 전했는데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에서는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요모조모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굿뉴스 데일리 이보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먼저 평창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기간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올림픽으로는 88올림픽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동계올림픽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이죠.
네.
대회는 2월 9일 금요일부터 2월 25일 일요일까지 총 17일간 열립니다.
네.
개막식은 9일 오후 8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여긴 평창에 있는 건가요?
네네.
네.
전 세계 100여 국을 대표하는 5천 명 정도의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평창 올림픽인데 평창 올림픽이지만 이 지역에서만 경기가 열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평창 올림픽이라고 해서요. 평창에서만 경기가 열리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네.
네, 사실은 강원도 평창 이외에도 강릉이나 정선에서도 경기가 열립니다. 총 15개 종목이 있는데요. 빙상 종목은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을 비롯해서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 관동 하키센터, 강릉 컬링센터에서 각각 개최되고요.
빙상 종목은 모두 강릉에서 개최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설상 종목은 정선 알파인 경기장, 그리고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 보광 스노우 경기장, 용평 알파인, 알펜시아 스키,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아시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두 번째라고 들었어요. 일본이 첫 번째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이 동계올림픽 종목 강국인 유럽이나 북미에서만 개최가 됐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시아에서는 두 번밖에 개최를 안 했는데 두 번 다 일본이었습니다. 삿포로와 나가노에서 열렸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번에 두 번째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뜻깊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미국, 그리고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 이어서 세계 8번째로 동계 하계 올림픽을 모두 유치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참 대단하고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동계 올림픽입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이 여러 가지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보 통신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부분도 있던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첨단 기술이 있나요?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는 이유가 바로 이 혁신 기술이 총동원된 첫 번째 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올림픽이요?
네, 쉽게 말해서 최첨단 기술이 이 올림픽 안에 모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역대 올림픽이 그랬듯이요. 이 올림픽이라는 거는 선수들이 기록 경쟁을 벌이는 축제이기도 한데 동시에 그 나라의 최첨단 기술을 경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각 나라의 기술 발전 현황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네. 그래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요?
네네. 5G죠. 네. 그리고 사물인터넷 그리고 초고화질 영상
UHD요.
네.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첨단 기술이 총동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로 올림픽의 볼거리가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하계올림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동계올림픽 경기 중계를 보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듣는 낯선 종목들도 참 많더라고요. 동계올림픽 경기 종목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총 15개의 종목이 열리는데요.
하계보다는 굉장히 숫자가 작아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빙상 경기, 설상 경기, 그리고 슬라이딩 경기인데요.
빙상, 설상, 슬라이딩 경기요?
네. 그중에서 특히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약을 했던 빙상 경기들, 그러니까 피겨스케이팅이나 스피드스케이팅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굉장히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이 높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 접했는데 하키나 스키점프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네.
그 외에 낯선 종목이 알파인, 컬링,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낯설고 처음 듣는 종목들이에요.
네, 그렇죠. 저도 발음이 어렵네요.
네. 네.
그 알파인 경기는요, 개인 경기인데 급경사를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하강하는 경기입니다.
네.
고속 하강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스키 컨트롤을 하는지를 발휘하는 건데요. 컬링은 4명이 한 팀을 이루는데요.
네.
하키하고 비슷합니다. 두 팀이 빙판에서 둥글고 납작한 돌을 미끄러뜨려서 표적 안에 넣어서 득점을 하는 경기예요. 98년부터 이 종목이 정식으로 채택이 됐었습니다.
네, 지난번 동계올림픽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컬링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스키는요. 눈이 쌓인 산이나 들판에서 이 스키를 신고 정해진 코스를 가능한 한 빨리 완주하는 경기입니다.
아, 들판에서도 스키 그 코스가 있나 보죠?
네네. 그 경사가 진 곳이 아니라 들판이라는 평지라는 점이 좀 다릅니다.
네.
그리고 바이애슬론은 방금 말씀드린 크로스 컨트리에 사격을 조합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이 스키가 스포츠가 됐지만
네네.
과거에는 사냥이나 군사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바이애슬론 종목은 이런 스키의 용도가 스포츠로 승화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경기들도 혹시 있을까요?
네, 신설된 경기들이 좀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에서 세부 종목의 6개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 102개의 종목이 열리는데요. 덕분에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이 금메달이 100개가 넘어갔습니다.
아, 예.
네. 먼저 컬링과 알파인 스키에서 혼성 종목이 추가됐고요.
네네.
그리고 생소하시겠지만 스노보드로 공중묘기를 선보이는 스노보드 빅에어라는 종목이 추가됐습니다.
스노보드 빅에어요?
네.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의 새로운 마라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매스 스타트라는 종목도 추가됐습니다. 특히 이 매스 스타트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메달을 노려볼 만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사상 최초로 금메달 100개가 넘게 걸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경기들에 몇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지요?
네, 우리나라는 7개 종목에 218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데요.
7개 종목에 출전하는군요.
네, 24일에 결단식을 이미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금메달 8개 그리고 종합 4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주력 종목이 역시 잘 아시는 쇼트트랙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이고요.
네네.
여기서만 우리나라는 7개의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거의 다 다 네네. 메달을 가지고 와야 되겠어요?
네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여자 대표팀이 역대 최강으로 꼽히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종목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500m부터 그리고 계주까지 4개 종목을 모두 세계 1위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최민정 선수라는 선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4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들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외에도 많이들 아시는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이승훈 선수, 김보름, 이상화 선수가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요. 이상화 선수는 올림픽 3연패 대기록에 도전합니다.
네네.
이번 올림픽을 위해서 밴쿠버 때부터 8년을 기다려왔죠. 그래서 그 노력의 대가가 이번에 빛을 발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외에도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은메달을 목에 건 이상호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요. 스노보드 종목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상호 선수요?
네. 이 스노보드는 0.01초로 승부가 갈리는 종목인데요. 이상원 이 대표팀 감독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기술 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100%를 만들었다.
네.
근데 그 이후부터는 하늘이 도와준다면 분명히 이번에 메달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경기 관람권은 어떻게 구입해야 되지요?
네, 쉽습니다. 올림픽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고요.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서 입장권 구매하는 건데요. 경기 일정표를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기를 검색하신 후에요. 매뉴얼을 따르시면 좌석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안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것처럼 장바구니에 경기를 담고요. 결제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이 조금 부담이 되시거나 어떤 경기를 볼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예선전 경기를 구입하시거나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를 관람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기 종목 외에도 비인기 종목에도 많은 분들이 관람하셔서 선수들에게 응원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선수들 이동 때문에 도로 제한이 있을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경기 관람객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이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번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2월 한 달간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 지역 고속도로와 국도가 올림픽 전용 차로로 지정이 됩니다.
올림픽 전용 차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국 선수단과 임원들의 이동을 빨리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영동 고속도로 인천 방향 대관령 나들목에서 강릉 분기점까지 약 19.8km 구간, 그리고 국도 6호선, 지방도 456호선, 태기 사거리부터 대관령 IC까지 39.6km 구간 등 전체 59.4km 구간에 1차로에 올림픽 전용 차로가 운용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이곳은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일반 차량이 이 구간을 이용하시면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요. 꼭 확인하시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대신 그러면 대중교통이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개최 도시 인근을 지나는 경우 버스 터미널을 경유하도록 노선을 조정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영호남권에서는 선산휴게소, 정안휴게소까지 기존의 고속버스를 이용해서 도착을 하시면 개최 도시까지는 무료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이
네네.
되네요.
매일매일 4회에서 6회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올림픽 관람객이 KTX나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해서 개최 도시 기차 역이나 터미널에 도착하시면 조직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각 경기장까지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대회 기간 동안에는요, 개최 도시 내에서 모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다양한 대중교통 혜택이 있으니까 네.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앱이 있는데요. 고평창이라는 교통 전용 앱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서 강원도를 방문하는 분들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들이 이왕 강원도에 가셨으니까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서요. 선택을 좀 잘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경기 관람 날짜가 정해지시면 그날에 맞는 축제나 관광 프로그램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림픽은 세계인들의 축제이기 때문에요. 정부 차원에서 관광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에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강원도와 함께 평창 여행의 달을 2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해주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게 있지요?
네, 경기 관람 전일이나 또 후일을 이용해서 이 강원도를 좀 더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인근 지역 버스 여행도 할 수 있고요. 속초 도자기 체험 투어, 그리고 횡성 한우 먹고 서바이벌 체험 투어,
네.
그리고 동해 겨울바다 대게 먹방 투어, 이 외에도 11개의 평창 플러스 투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이 모두 경기 관람객이면 누구나 단돈 만 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경기 관람객 어떤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만 원에 이 모든 걸 즐길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죠. 또 경기 관람권을 가지고 있으면 혜택이 많이 있는데요. 개최 지역의 택시 여행이나 인근 지역 버스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2018 평창 입장권 애플리케이션 입장권 구매 확인 화면, 이것을 프로그램 신청할 때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 인증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여행 모두 1월 24일 오후 3시부터 평창 여행의 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 방문하셔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관람권이나 사전 신청하고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창 송어 페스티벌, 평창 대관련 눈꽃 페스티벌, 강릉 문화올림픽, 겨울 축제들이 많이 있고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연인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올림픽도 즐기고 아름다운 강원도도 만끽하고 참 다채로운 시간이 될 듯한 예감인데요. 끝으로 이보배 기자가 추천하는 이번 올림픽 경기 중 눈여겨볼 만한 경기,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앞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미 화려한 경력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훈 선수나 이상화 선수가 대표적이고요.
네.
또 종목은 우리가 좀 낯설지만 메달 유망주들이 있습니다.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이 선수는 올 시즌에 세계 랭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요?
네. 모글스키 종목의 최재우 선수는 월드컵 4위를 기록하면서 지금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고요. 봅슬레이의 원윤종 선수는 남자 봅슬레이 파일럿입니다. 이들이 전부 다 사상 첫 메달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들의 눈부신 질주를 끝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최국으로 선정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고요. 그래서 한 번의 실패를 딛고 다시금 도전해서 얻어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간 이 대회만을 위해 준비한 모든 선수들에게 정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열심히 응원하고 더불어 강원도 여행 계획도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에서는 굿뉴스 데일리 이보배 기자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국가대표에 삽입된 곡이었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듣고 오겠습니다. 알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 제왕절개로 분만한 아이는 5세가 되기 전에 비만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학연구위원회 생식건강센터의 세러스톡 박사 연구팀이 출산 여성과 아이 총 3,900만 명이 대상이 된 연구 논문 80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일간 텔레그래프 인터넷판과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23일 보도했는데요. 연구팀은 논문들에 나타난 제왕절개분만의 득과 실을 종합평가했습니다. 우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5세가 되기 전 비만아가 될 가능성이 만기 출산아에 비해 59%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왕절개 출산아에는 12세 전 천식 발생률이 만기 출산아에 비해 21% 높았는데요. 반면 제왕절개 분만 여성은 요실금이 나타날 가능성이 정상 분만 여성에 비해 56% 낮았습니다. 이 분석 결과는 선택적 제왕절개 분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스톡 박사는 말했습니다. 영국 왕립산부인과학회는 30년 전 10명 중 1명에 불과하던 제왕절개 분만율이 지금은 4명 중 1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온라인 과학 전문지 공공과학도서관에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남극연구의 시발점인 세종과학기지가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쌓은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올해 남극 내륙 진출로 개발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또 남극 대륙 2,500m 깊이에 형성된 호수인 빙저호를 세계 최초로 탐사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지 시간으로 23일 남극 킹 조지 섬에 있는 세종기지에서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립수산진흥원에서 1978년 남극해에서 크릴 시험 어획과 세양 조사를 하면서 남극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종기지와 2014년 설립한 장보고 과학기지까지 총 2개의 상주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기지는 세계기상기구의 정규 기상관측소로 지정돼 하루 4번의 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계기상예보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등 기후변화 지표를 관측하는 지구대기감시관측소로도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싶은 뉴스, 듣고 싶은 뉴스였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이번 시간은 우리 집 책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틴 루터의 기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대문 앞에는 로마 교회를 향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붙었는데요. 그 주인공 루터는 그로 인해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기도와 묵상과 고난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만든다고 믿었고요. 이 세 가지가 실제 루터의 삶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루터는 촌각을 다툴 정도로 분주했지만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4시간씩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소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일에 힘쓰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않은 채 위로만 치솟으려 하는 것과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는데요. 어느 날 루터의 이발사가 아주 조심스럽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그 대답으로 집필한 책이 단순한 기도의 방법, 귀한 벗을 위해서라는 원제목의 이 책, 마틴 루터의 기도입니다. 영적 거장이 자신의 평소 기도 생활을 통해 깨달은 기도의 노하우를 자신의 이발사에게 아주 진솔하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듯 들려주고 있는데요. 그중 한 대목 인용해 보면요. 솜씨 좋고 몰입하는 이발사는 생각과 관심과 시선을 면도칼과 머리카락에 고정한 채 면도와 이발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계속 주시한다네. 만일 그가 대화에 너무 자주 끼어들거나 마음이 심란하거나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손님의 입이나 귀 또는 목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처리하려면 무엇 하나 놓치지 말고 제대로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네. 잡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옛 속담의 교훈 역시 다르지 않다네. 좋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걸세. 루터의 따뜻하고 신실한 마음이 느껴지지요? 또 루터의 기도는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일부를 조용히 암송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며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기도의 주권 역시 성령에게 내어드리고 성령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는 간절한 모습이 연상되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마틴 루터의 책, 마틴 루터의 기도였습니다. 요즘은 정말 겨울이다 싶을 정도로 한파 기운이 대단합니다. 일주일 전 미세먼지로 가득했던 포근한 날씨보다는 오히려 정신 번쩍 들 정도로 차갑고 맑은 날씨가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차가운 날씨에도 겨울 미세먼지에도 따뜻한 물이 좋다고 하지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지원이었습니다.